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소위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때 신약시대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어떠한 것들을 믿고 어떠한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가 해서 약 8가지 우리 신약시대의 성경신자들이 믿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경신자라고 하면 첫째, 성경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되 이 교회가 천주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저 위에서 누군가가 다스리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고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와 같은 독립적인 그러한 지역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제사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두 가지 규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신자들은 양심의 자유, 특히 믿음의 자유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믿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소위 권사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회원은 오직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이후에 물 침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증을 하고 이 사람만 지역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지역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두 가지 직무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학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유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교리와 나의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알고 있다. 디모데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보낸 이 편지에서 내가 나의 교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이와 같은 구원, 은혜의 복음, 이것이 나의 교리다. 내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 목사로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와 같이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의를 입은 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래 참음 주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 목회자가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장에서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의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다. 또 내가 얼마나 악한 상황 속에서 인내했느냐, 내가 나와 함께 하면서 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10절에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길게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뎌냈는지 내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교리, 삶의 방식, 목적, 믿음, 오래 참은 사람, 인내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지금 11절, 12절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특히 목회자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절을 지금 할애해서 지금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이것은 바울이 1차 선교행 가는 가운데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도시예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거기 사람들이 이고니움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운데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이 디모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이런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이러한 핍박을 당한 거 내가 알고 있지 않냐.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매맞은 것만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번에 39대 이 태장을, 이 태장을 맞았는데 몇 회를 맞았냐? 5번을 맞았다 그랬어요. 몽둥이로 3번을 맞고 돌로 한 번을 맞았다. 이렇게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 로마의 교황처럼 무지개차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교단장, 노회장, 총회장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하는 이와 같은 양복 입고 몇 억이 넘는 것 같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 100%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핍박이든 영적인 핍박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핍박이든 어떠한 핍박이든 이와 같은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받고 엄청나게 귀한 옷을 입고 보석을 옷으로 꾸미고 다니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가짜 기독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14절 가서 보니까 13절에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핍박을 가하는 자들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의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지난 한 2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그 위에 유럽, 유럽을 거쳐서 어디를 갔어요? 예, 여기 쭉 거쳐갖고 저 북미, 예,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세상을 돌면서 여기 한국에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핍박을 가하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까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이와 같은 고난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당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 가서 보면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야고보 이외에 나머지 11 제자도 대부분 여러 지역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베인 채 순교를 당했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우리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까지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약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의 문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성경대로 살겠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난 한 20세기,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직 하나, 예, 나는 성경대로 믿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소례 예배당에 모여서 이 킹제임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 애를 쓰던 사람들이 지난 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그 순교자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자유를 오늘 아침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성경 신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마귀가 그걸 그냥 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관습들이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변개가 되면 교리가 바뀌게 되고 다른 얘기로 하면 다른 종교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것에서 변개가 된 잘못된 말씀을 믿으면 원칙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킹제임 성경 알기 전에 쓰던 개역 성경 그 신약에만 적어도 13구절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 들어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씀을 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거하고 추가하고 바꾸고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맨 마지막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감해 주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저주와 정죄에 대해서 말씀 전체를 끝마치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개시키는 그와 같은 자들이 곧바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등장했냐?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 깔고 누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 그 순간에 가서 에베소서 말씀 가서 에베소 교회 주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2장 6절 가서 보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니코는 정복한다는 뜻이고 라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성도를 이야기하는 일반 성도들을 정복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 체계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너희는 일반 성도고 나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체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지론 니골라당이 나타나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성직자 계급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신약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회원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가 교회당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교회당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그럼 이 사람에게 회원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십일조를 한다. 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거 해서 교회 회원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에 속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당이 되고 말았어요.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녀 하는 게 그냥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에 속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지방에 유지가 되든지 부모가 돈을 많이 내든지 힘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드디어 마귀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황제가 소위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 로마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100%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교회당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구원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로마 제국에 자동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고 교회 회원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AD 313년부터 로마 제국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구약 시대에 신정정치 제도가 부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정정치. 신정정치는 뭐냐?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주교들, 목사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가장 높은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예요. 교회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무슨 노회장이다 뭐다 그러면 다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이 로마 제국에는 모든 목사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카톨릭교의 주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그 주교 회의를 하면 그래도 주교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나와서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누가 회의를 주관하냐?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게 소위 얘기하는 공회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회. 아시겠죠? 니케아 종교회의. 그 누가 주관해요? 황제가 주관하는 거예요. 황제가. 황제가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 콘스탄틴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러한 모든 주교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모든 일을 황제가 주관하는 그런 이상한 아이러니가 로마 제국 안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콘스탄틴은 아주 사악한 살인자예요. 소위 이 회심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 부인을 죽이는데 펄펄 끓는 물에다가 잠궈서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자기 매형을 죽이고 자기 매형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이와 같은 살인자가 콘스탄틴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교회가 타락하면서 국가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는데 이 이교들이 섬기는 것 같은 잡신들 이런 모든 것들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혼합이 되면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이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마리아 숭배하거나 성경적으로 연옥 있으니까 갖다 뭐 면죄부 갖다 이런 거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신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써서 무력을 써서 이와 같은 이단들을 다 죽이는 숙청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나가는 가운데 이 좁은 길을 따라서 쭉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AD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이쪽으로 쭉 떨어져 나와서 큰 길로 걸으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데 기독교 방식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와 같은 악한 국가 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이 큰 길을 따라가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AD 한 30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인이 누구예요? 기독,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뭐로 바뀌었냐? 교회교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이 죄덩어리가 주인이 돼서 이 안에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들어와서 교회의 황제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뭐만 남게 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국가교회만 로마 제국 안에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황제와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쥐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와 같은 국가교회, 교회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느냐 이 교과서를 써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에서 좋은 사람으로 그를 칭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중에 가장 큰 가라지가 어거스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구약의 신정정치 체제로 여기고 이 땅에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리는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과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해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의 권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지지해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시되어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맡겨져 있고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회교를 창시한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50만 명입니다. 그런 교회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거 전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체제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제사장, 신부와 교황이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어거스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떤 일들을 했냐? 마리아 숭배를 했습니다. 마리아 숭배. 431년에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회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기로 했느냐? 영원한 동정녀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공식 호칭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유아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연옥을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빌어줘야 연옥에 가서 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천주교 사제들은 베드로부터 시작돼서 사도적인 그와 같은 계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박멸해야만 국가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오직 교황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무천연설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인 천주교의 악한 관습이 어거스틴 이후로 이 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서유럽은 전체가 다 천주교를 국가교회로 삼는 이와 같은 체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여덟 가지 그 상황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가 유착이 돼서 국가가 하려는 대로 해야만 그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이 이제 생기게 됐고 양심의 자유가 박탈이 돼서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 죽이기 때문에 또한 자치적으로 지역교회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위에 교황이 인정한 그런 교회들 이 성당들만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뭐 독립 침례교회를 하게 되고 이거 성경신자들이 뭐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유아세례. 모든 사람이 유아세례를 받아서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아기들에게는 세례나 침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는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7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쭉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물속에 데려가서 침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천주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기들에게 지금 침례 세례를 주려고 하니 아기들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태어난 지 한 달뿐이 안 된 아이, 태어난 지 1년 되지 않은 아이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물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이 침례를 줄 수 있는 건데, 유아 세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방해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없음 그렇잖아요. NIV도 없음, NASB도 없음. 그래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게 있으면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빼버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년 이상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교회에다 사람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매주 신부가 주는 이 빵을 먹어야만 너희가 구원이 유지가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미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미사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고백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신부에게 와서 고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와 신부 이 체제 밑으로 이 사람들을 넣어야만 국가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악한 체제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행을 하면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제사장 직무를 박탈해버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규례를 무시하고, 또 집사와 목사만 있어야 된다고와 같은 두 가지 직무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이 AD 313년 이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양심에 따라 우린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이것대로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아세례 물 몇 방울 뿌리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여기서 이게 축사를 하면 어떻게 이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 돼서 이걸 먹으면 은혜가 유지가 되는, 이런 일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양심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세기부터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2세기경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 아무 구원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거 이건 비성경적이다, 유아세례 받았으면 나중에 구원받으면 정확하게 물침례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주장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세기경에는 전 로마 제국에서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8가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순수하길 원하냐, 그럼 너희들 지금부터 이름은 카타리라 이렇게 불러줬어요. 카타리, 카타리란 말은 순수한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카타리. 그 후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했어요. 그 이후에 타우루스 산지에서 7세기경에는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사도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대로 신학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사도바울의 후계자라고 하는 폴리시아란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멤버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만 물침례를 받는 거다, 그렇죠? 그 뒤 12세기경에는 왈덴시스라고 한 사람들이 알프스 계곡에서 숨어 지내면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불가리아와 그 다음에 보스니아에서 보고밀이라고 한 그런 이름을 가진 이와 같은 성경 신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폴리시안들의 뒤를 이어서 알비겐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서 쭉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래 예배당에서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 침례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겠다는 이 사람들이 전달해준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하겠다고 모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될 때 로마 가톨릭 교회 이 큰 길을 선택하고 나간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황제와 교황의 이와 같은 권력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했어요. 이런 가운데 12세기, 13세기 지나가면서 종교 재판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야 된다.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성경 신자예요. 예.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도미니칸 파에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들이 죽인 숫자가 최소한 6천만 명. 이단이라고 해서 색출해서 죽인 사람이 6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가들이 진술하는 종교재판소, 이걸 통해서 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숫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좁은 길을 쭉 걸어가는 이와 같은 성경신자들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큰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1517년에 이 큰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도저히 이 큰 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예,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서 이 종교를 개혁해야지 못 살겠다 하고는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선도를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선회해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예요. 이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예,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로마 카톨릭 그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교회를 그대로 시행하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제네바라고 하는 그 시를 통치했는데 제네바는 시민이 만 명 정도 사는 조그만 시였어요. 이 시에서는 오직 칼빈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믿고 이야기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을 취하면 다 죽거나 추방을 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무서운 국가 교회를 칼빈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칼빈이 이 제네바 통치를 하면서 신권 정치 통치를 하면서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아 죽였고 10명의 목을 잘라 죽였고 35명을 화형시켜 죽였고 그 다음에 76명을 추방시켰어요. 이게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이 저지른 만행의 실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우리가 믿어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수행했어요. 칼빈도 사람을 죽이고 루터도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루터가 학대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루터 방식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6세기, 17세기가 이를 얻는데도 불구하고 온 유럽은 몽땅이 다 국가교회예요. 서쪽은 천주교회. 거기는 천주교회만 믿어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은 영국 왕이 국가교회의 수장이 되는 성공회가 생겨난 거예요. 성공회만 믿어야 돼. 영국에 태어난 사람은 성공회만 믿어야 돼. 독일에 태어난 사람은 루터가 만든 루터교만 믿어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사람은 제네바의 칼빈에게서 수확한 낙스라고 한 사람이 만든 스코틀랜드 장로교만 믿어야지 다른 거 믿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16세기, 17세기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의 이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른 거 허용이 안 되잖아요. 오직 뭐만 믿어야 돼요? 이슬람만 믿어야 되는 것처럼 국가가 종교를 지정하고 이것만 믿으라고 하는 게 국가교회예요. 이러한 국가교회가 자그마치 1000년 이상 온 유럽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던 주범이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저히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청교도가 누구냐?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왔냐? 제네바에서 만든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는 칼빈주의자들만 살 수 있는 국가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청교도들이 하고자 했던 미국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넘어가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퓨리탄, 이 청교도 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 영을 가진 미국 시민들은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는 침례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침례교가 가장 활발한 그런 국가가 미국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이와 같은 그 국가가 미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왔던 제네바 성경도 얼마 이후에 나온 킹제임 성경에서 완전히 대체가 돼서 이 세상에서 킹제임 성경을 가장 지지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유, 인권을 이어가는 것을 이 국가가 허락하게 될 때 이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미국에도 있었지만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다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AD 30년 이후에 이 예수님의 교회가 이게 형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약 17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믿고 싶은 것을 내 양심에 따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사람들에게 처음 미국 헌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영향에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근한 1000년 이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마귀의 악한 체제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종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는 이런 무리들이 꿋꿋하게 그와 같은 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인간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와 같은 것들 추구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 170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우리가 모이고 싶은 대로 모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이제 한 250년 정도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자유가 주어진 것이 그 자유가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돌면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내 양심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흘린 그런 많은 순교자들 교리와 실행면에서는 성경 말씀도 부족하고 여러 것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믿는 그런 모든 교리를 저와 여러분처럼 그대로 100% 믿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베티스트, 침례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들은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며 신약 성경이 가르쳐준 여덟 가지 핵심 믿음을 삶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이다. 이 교회는 믿는 자들만이 모여서 믿는 자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와 같은 조직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교회 안에는 주의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규례만 있을 수 있다. 또한 목사나 아니면 교황이나 교단이나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자 하는 그 바를 믿으려고 할 때 그게 아니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교회 회원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목사와 집사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직무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는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는 신정정치를 한 거예요. 국가의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게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이런 걸 다시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모든 민족들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돼서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믿는 것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양심을 따라 우리 양심이 원하는 대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침례교회 자랑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을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교단들을 창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감리교는 웨슬레가 창시했다 그래요. 장로교는 칼빈과 막스가 창시했다 그래요. 천주교는 베드로와 교황과 어거스틴이 창시했습니다. 루터교는 누가 창시했어요? 루터가 창시했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침례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한번 가서 이 장로교 신학자나 아니면 감리교 신학자 누구에게든 가서 침례교는 누가 창시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창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침례교회는 인간 창시자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인간 창시자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창시하셨어요. 인간 창시자가 없는 유일한 교파가 침례교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설교자들이 이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침례 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 침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준 그와 같은 지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소례 예배당에서 사랑 침례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 성경 말씀에 따라 내 양심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준 이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킹제임 성경 읽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 자리에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침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어떤 한 교단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가치를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일반 교회 성도도 얼마나 어려워요. 왜 그래요? 국가 교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구약 교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들을 속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어떤 교회를 주시겠어요? 국가 교회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신약교회를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구약교회를 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건 내 교회, 이 신약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줬던 이와 같은 믿음의 그 선구자들이 지켰던 그 믿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시민이 되면서 이 나라의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